우리 부활 인사를 좀 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얼핏 듣기에는 그저 오래된 그 심파극 한 대사 같아요. 놔라. 붙들지 말라. 김중배 다이아가 그렇게 탐이 나더란 말이냐. 뭐 이런 유사한 대사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을 그냥 이 생물학적인 터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도마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럼 네 손가락을 내 창 찔린 자국 그 속에다가 한번 넣어봐라. 친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죠. 지금까지 하던 것을 그쳐라, 중단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은 명령형으로서 굉장히 중요했기에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명령 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간단한 주제를 붙들고 한번 성경 전체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를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접어두시고 레위기 2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장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 앞을 좀 보세요. 오늘 성경을 아주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고 그러나 포기도 하지 마시고 대개 이제 1월 1일 날 올해는 좀 성경 한 번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분들이 어디서 걸리냐면 레위기서에서 걸려요. 레위기서쯤 오면 뭐 피가 나오고 제사법이 등장을 하고 도무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다 덮어버리고 포기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그럴 위험이 많겠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맛을 들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 사실은 레위기서입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일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마이크로 음성이 나와서 놀랬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무래도 제 설교 패턴이 청중과 이렇게 성경을 주고받는 교독 순서가 많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컴플레인을 좀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읽는 성경 봉독은 들리는데 청중이 웅얼거리는 소리는 전혀 들리질 않는다. 자기가 직접 찾아보지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 편의를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제 뒤편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을 읽으신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이제 제사법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에 무슨 이삭? 무슨 이삭이요? 자, 앞을 보세요. 첫 이삭. 예수님은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보통 말합니까? 첫 열매. 첫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이삭이라는 표현 속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첫 이삭. 그래서 이 첫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 제사법 중에 하나예요. 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누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중심이에요. 또 볼까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누구에게로 가져간다고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요. 또 앞을 볼까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 첫 이삭을 누구에게다가 바칠까요? 누구에다가? 송태근에게? 하나님께 바치죠? 성경을 보세요.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잘 보세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자, 명확해지죠? 첫 이삭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언제? 안식일 날,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날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날, 또는 안식일 이튿날, 또는 안식일 첫날.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조금 더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없는 수당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아멘. 일년되고 흠없는 수당.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모델입니다.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제 거의 이제 이 제사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첫째, 너희가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이삭을? 첫 이삭을. 첫 이삭을. 둘째, 누구에게 바칠 것이며?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언제? 안식 후 이튿날,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바칠 것이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뜻밖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릴 때까지는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 이게 손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붙들자 내게 손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말을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레위기에서 보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까지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일까? 아직도 궁금하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4절을 넘어서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오늘 해석이 제일 어려운 대목에 이르렀어요. 이 부분만 통과하면 오늘 어려운 부분은 끝납니다. 안식일 이튿날, 첫날이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좀 하세요. 안식일에서 다음 안식일까지는 텀이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금방 아시네요. 7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곱 안식일이 지난다 그랬어요. 수요를 셀 때 일곱 안식일을 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면 날짜가 며칠 지났겠습니까? 77이? 77? 아니겠죠. 77이? 49일이 지났겠죠. 보세요. 7이 일곱 번 겹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겹쳐서 치우기엔 너무 아쉬워. 그래서 플러스 1, 다음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다시, 지금 두세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7일이 일곱 번 겹치면 며칠이 지나요? 7일이 일곱 번 겹치니까 이거를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거를 뭉뚱그려 치우기엔 너무 아쉬워. 그래서 그 다음 날을 무슨 안식일로 지킨다고요? 큰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면 플러스 며칠을 해야 됩니까? 1. 그럼 더하면 합이 몇이 됩니까? 50이에요. 50.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50을 또 다른 말로, 한자 말로 뭐라 그래요? 오순이라 그러죠. 오순. 순이 무슨 순자입니까? 열 순자예요. 맞죠? 그러면 이 50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 속에는 놀랍게도 무슨 그림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서리삭 대신 부활과 부활을 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승천과, 근데 그 승천할 때까지는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왜? 아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며칠을 세라고요? 50일을 세라고요. 오순절날. 자, 그러면 신약으로 기억을 되돌려서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뭐가 임하던가요? 성령이 공개적으로 임하세요. 최초로.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 임했지만 공동체에 공개적으로는 최초로 임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이었어요. 뜻밖에도 이 오순절은 뭐의 생일이 됐습니까? 뭐의 생일이 됐죠?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날이에요. 아멘. 교회 탄생은 오순절날 이 지상에 공식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제사법 속에 몇 가지 그림이 감춰져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그림인 첫이삭과 하늘 아버지께 승천하시는 사건과, 승천하면 그분이 승천을 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오시도록 돼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도록 돼 있어요. 여기까지를 이 제사법 속에 다 포함시키고 메시지화 시킨 겁니다. 정말 그럴까? 한번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십시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손대지 말라 한 중요한 이유 속에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드려지지 않았다. 내가 아직 다른 말로는 승천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정확하죠? 주님이 마리아에게 손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 첫 이삭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레위기 제사법의 설명처럼 드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셨을까요? 왜? 어떤 분은 여자들이 입이 싸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기에 그러지 않았겠는가? 농담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여자를 BMW라 그러는데요. Boom Mouth Woman, 폭탄의 입을 가진 여자. 제가 총신대 다닐 때도 교문 앞에 늘 막달라 마리아 아줌마가 한 분 계셨어요. 늘 저희만 보면 달라 그래요. 구걸하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래서 그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농담적 요소가 아니라 소재가 아니라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못난 신부의 모습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비운의 운명으로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복음의 다음 전령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에 부활의 첫 목격자로, 증언자로 소개가 되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지나갑시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자, 또 앞을 보세요.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제자 공동체로 싹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가지고 검거 열풍이 불고 체포될까봐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어요. 공포에 떨면서.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 제자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셨던 선언과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설명한 것은 에이 바보 같은 녀석들 무서워하고 있었구나, 괜찮아 이제 살아났잖아 걱정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인류의 근본 문제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 아담에게, 첫 사람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설계를 하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그 아름다웠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끊어져요. 이걸 분리라 그러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에게는 자원이 고갈이 됐어요. 그때부터 내 속에 남아있는 유한한 자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때부터 노화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정서가 파괴되고 모든 게 기갈이 됩니다. 모든 게 망가져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증상들이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결과들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들입니다. 꽃이 원 가지에서 떨어지면 색깔이 변하고 시들고 결국은 죽어가듯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대가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맞잇고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히 우리를 진통제 주사 맞히듯 위로하고 안돈시키고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를 내시며? 자, 또 앞을 보세요. 저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도 모니터를 보세요. 뭐를 내시며? 성경에는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숨쉰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와 여기에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숨을 들이밀자 그게 뭐가 됐어요? 산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산영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죄가 찾아들어오고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겐 죽음의 질병이 찾아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뭘까요?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죽었던 심령을 재창조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를 잘 보십시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뭘 받으라? 아멘. 자, 보세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약속 속에 여기가 목적지예요. 그냥 나 살아났다 짠하고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목적 속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언약 속에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됩니까? 성령 받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그거 안 받으면 안 되나? 그냥 살아가는데. 자, 이 설명을 위해서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갈증을 가지고 평생을 험하게 살았던 여인 하나를 소개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이름조차 밝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받게 되죠. 지금 네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지금 몇 번째 남자라는 얘기입니까? 여섯 번째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흘끼 구조만 보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이 여자 바람기 대단했나 보다. 몇을 갈아치워봤어?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던가요? 아니죠. 반대로 여자는 버림당하는 선택 외에는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몇 남자에게 버림을 당한 겁니까? 지금도 참 남편이 아니라면 여섯 남자에게 평생 뭔가 부족해서 버림을 당한 슬픈 운명을 가졌던 여자예요. 그것을 잘 설명하듯 오늘도 먹으면 또 목이 말라 가랄, 그래서 다시 길로 나와야 되는 그 물을 구하러 땡볕에 물을 구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서 먼 길을 돌아 이 우물가에 미리 와 앉아 계십니다. 택한 백성을 구하시려고.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한 정통 유대 남자가 앉아 있어요. 복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죠. 조심스럽게 다가서는데 이 정통 유대 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깜짝 놀라죠. 왜? 당시 관념상 유대 남자들은 이방 여인에게 특별히 개돼지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는 말을 건네거나 접촉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엄한 계율입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되묻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운물은 깊은데 물기를 그릇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진짜 이런 그릇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그릇조차도 같이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격리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깁시다.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가 물을 네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유대 여자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그런데 일관되게 요한복음은 이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풀어나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37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정확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약속했던 그 생수는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이 장차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누릴 생수, 성령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괄호 안에 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14장 보십시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하는 일도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까요? 이건 하나의 언어 유희인데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큰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뭐예요? 감이라. 성령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오시도록 약속돼 있어요. 맞죠? 자, 이제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25절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선언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평안을 선언하신다는 얘기예요. 끊어졌던 죽었던 모든 삶의 자리가 제자리를 얻고 회복되고 소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오셔서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첫 이삭으로서 제물이 온전히 드려질 때, 영광이 돌아갈 때 누가 오시게도록 돼 있죠? 성령님이 오시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영원히 목이 가라는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여인의 상징이 이게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말씀 중에 하신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가 목이 마르다. 저는 철딱선이 없을 때는 그 본문을 읽다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어요. 뭐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텐데 뭘 쪼잔하게 이런 말씀을 다 남기고 가시나. 폴리캅도 멋진 말을 그 불구더미 속에 사랑을 고백하고 순교를 했는데, 근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인류가 놓여지고 인류가 처한 모든 생의 갈증을 다 안고 간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주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 갈증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우리를 목이 가라는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분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죽었던 눈을 열어주시고 죽었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죽었던 삶의 자리를 고쳐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는 아무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두 번째로 성경 기자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열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결론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무엇을 따라 알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알았다고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손대려고 했어요. 육체를 따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서울대 나왔냐?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너희 집에 돈이 많니? 우리 집은 재벌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쓰잘데없는 걸로 여겼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가 거듭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 언덕에서 초자연적인 빛 속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이후에 그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육체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육체를 따라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민주화 운동이 주본업인 것처럼, 또 교회를 중심으로 가진 자기의 정략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기독교가 병 고치는 종교인 것처럼, 이거 전부 그리스도를 뭘로 아는 태도입니까? 육체를 따라 아는 태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본체의 정체성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이 뭐예요?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화목케 한다는 게 뭘까요? 싸움 한 사람 싸움 붙인다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아직도 이 세상 밖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널려져 있어요. 수가 속 우물가에 인생의 목마름처럼 이것이 진짜 남편일까? 저것이 내게 유익을 줄까? 불나방처럼 오늘도 죽음의 길목인 줄 모른 채 달려드는 수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향해서 뭘 전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어떻게 해줘야 돼? 자꾸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스도인의 직책이에요.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더 간사 이전에 우리의 직책은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믿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 19절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게 하는 뭐를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연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성령님은 오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이 땅에 뭐를 탄생시키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무리가 되어서 땅끝까지 온 죽음으로 인생으로 삶으로 자기 온 인생을 던지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들여다보면 유일한 위탁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맡긴 유일한 둘도 있을 수 없는 위탁물을 들자면 뭘 들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에요. 유일한 위탁물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일도 아니고 무슨 건물 짓는 일도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건물은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돼요. 믿습니까? 불편해도 괜찮아요. 불편을 통해서 영성이 새로워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편하기 때문에 죄짓고 편하기 때문에 사탄이 꼬이고 편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 아름다운 날 새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이 깜깜한 길 없는 세상에 길을 놓는 심정으로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셔널 라이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 어떤 나를 채울 수 없네.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지 수밖에 없네.
이 땅에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서신체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생애 속에 다시 한번 두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속을 바꾸시려고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충만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온 인생과 온 사명을 거는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나가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